매기 성경 강해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 제1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시편 강해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시편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겠는데요. 시편을 벌써 29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갖게 되네요. 자, 오늘은 63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63편은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특별한 시입니다. 온갖 종류의 상처를 바를 수 있는 뭐라 그럴까요? 온갖 그러니까 치료제가 될 수 있는 연고와 같은 거죠. 또한 상처를 싸맬 수 있는 붕대와 같기도 합니다. 또 상처가 낫도록 도움을 주는 기름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교회를 위하여 놀라운 시편이 되어왔다고 교회사가들은 또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생명수에 대한 갈증을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 교부 중에 크리소스톰이라는 교부가 있었는데 이분이 본 시편을 공적으로 낭독하지 않는 날이 없었다 할 정도로 정말 이 시편을 애송하고 아주 즐겨 이렇게 나누었던 시입니다. 원시 교회에서 본 시편은 매일 아침 또는 공적인 모임이 있을 때마다 낭독되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본 시편과 더불어 아침 예배를 시작을 했던 것이죠. 본 시편은 위대한 사상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제 63편 1절과 2절을 보겠는데 하나님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피곤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참 아름답죠? 참 우리의 마음을 뭐라 그럴까요? 참 이렇게 그 이 텔레비전 같은 연고 선전할 때 보면 이렇게 사람의 피부가 나오고 그 위에 연고를 이렇게 바르니까 그 시각적으로 보이잖아요. 그 연고가 사람 피부 속으로 이렇게 쭉 들어가는 거. 이 성경 말씀을 읽으니까 마치 영혼 속으로 들어오는 이런 하나의 이 약과 같은 것을 느낄 수 있네요. 63편 4절과 5절을 볼게요. 그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다윗은 진수성찬보다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지겠다고 말을 합니다. 6절과 7절을 보실까요?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나를 묵상할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다윗은 하나님에 관하여 묵상하고 또 잠을 이룰 수 없는 밤에 하나님을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묵상하는 것이 양의 수를 세는 것보다 훨씬 나은 일 아니겠어요? 8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좇아야 할 것입니다. 이래서 위대한 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시편이고요. 이것이 그러니까 아침에 나누는 하나님의 시편이고요. 초대교회에서는 예배 때마다 우리가 뭐 요즘 예배할 때 사도신경 늘 하잖아요. 신앙 고백을 하는데 그러듯 늘 암송되었던 시편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노래로 부르지는 못할지언정 항상 이 시편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64편으로 가보실까요? 이 시편도 우리가 정확히 지적할 수는 없지만 그 배경을 다윗의 생애 가운데서 찾을 수 있는데 아마도 본 시편은 예언적으로 이스라엘이 장차 큰 환란에 빠지게 될 것이고요. 경건한 남은 자들이 본 시편을 노래하게 될 미래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하던데요. 야곱의 환란 날에 부를 시편이 아주 많습니다. 뭐 이 시편이 바로 64편이 거기에 속한다는 것이죠. 그래요. 우리가 환란 날에 어려움을 당할 때 부를 수 있는 시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백성들은 그 시편들 하나하나를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도 아주 유익한 시편이 될 것이죠. 자, 64편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나를 숨기사 행악자의 비밀한 꾀에서와 죄악을 짓는 자의 요란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다윗은 또다시 자기를 숨겨주시기를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기도를 여러 번 했어요. 다윗의 피난처는 기도였습니다. 기도는 다윗의 유일한 피난처였습니다. 기도는 환난 날에 이스라엘이 갖게 될 유일한 피난처입니다. 이 짧은 시편은 다윗이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표현하는 말과 끝나고 있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은 다윗의 유일한 소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이죠. 그래서 64편 7절로 10절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저희를 쏘시리니 저희가 홀연히 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저희가 엎드려지리니 저희의 혀가 저희를 해함이라. 저희를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오늘 이 세상을 볼 때 저는 더 이상 소망을 뭐라 할까요? 뭐 정치에서 뭐 경제에서 사람들은 참 그런 데서 찾으려고 하는데 과연 있을까요? 과학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교육 기대해봐도 될까요? 어떠세요 여러분? 없다는 결론에 이르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매일매일 넘어질 거예요. 쓰러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그리고 미래 이스라엘처럼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건지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65편으로 가보겠는데요. 다윗의 시인데 영장으로 한 노래이거든요. 이것은 회복의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1절인데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여러분 여기서 만유의 회복이라는 그 표현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으리라는 의미가 아니죠. 대개 많은 분들이 보편적 구원 교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정확하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모두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만유라고 하는 것을 신약성경에서 보면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바울이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온 우주 안에 있는 만물을 의미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유란 아래와 같은 구절에 의해서 제한되고 있다고 보는데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악한 자들이 죽음에서 다시 회복되고 회개할 것이라는 예언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자들이 구원의 진정한 반열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65편 1절을 보실까요?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행하리이다. 여기서 시온은 하늘에 있는 시온을 가리키진 않습니다. 그것은 지리적으로 이 땅 위에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저는 그곳에 가보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시온산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그 안내판을 저는 쫓아갈 것입니다. 저는 그 나라가 하늘나라인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가파른 길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평평한 길일 수도 있고 때로는 급하게 내려가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와서 하늘나라에 우리는 도착하게 될 겁니다. 자, 65편 4절입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구속받은 백성들로서 기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13절까지를 좀 보지요. 땅을 권고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해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희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의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연사에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으며 저희가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만물이 노래하고 있죠. 이것은 사막에서 장미가 피고 이 땅에 평화가 넘쳐나게 될 천년왕국에 대한 아름다운 묘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찬송 함께 하시고요.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죠.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66편으로 넘어가는데요. 시 영장으로 한 노래, 이러한 제목이 있죠. 다윗이 그것을 썼습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 다윗이 썼을 거라고 보는 거죠. 역사적인 배경은 전혀 나와 있지 않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본 시편을 이렇게 보면서 추측하게 되는 거죠. 아, 이게 언제쯤 이런 시가 나왔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찬양의 시편이며 놀라운 예배의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6편에서는 약 한 8절만 좀 간단하게 보고 넘어갔으면 해요.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송축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이 구절은 미래의 어느 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때는 이스라엘이 땅을 회복할 것입니다. 에스겔은 그날에는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구약에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상징하는 제사를 드렸듯이 미래에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회상하는 제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모든 양들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가리키는 겁니다. 67편으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이것은 가장 짧은 예언의 시 가운데 하나인데요. 단지 일곱 구절로 되어져 있는데 저는 성경에 나오는 숫자들이 의미를 갖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그 방향으로 너무 지나치게 치중되면 사실 잘못될 수 있죠. 그러나 그 숫자적인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사롭게 볼 수는 없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교훈들이 많으니까요. 일곱이라는 숫자는 완전보다는 완성의 숫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완성은 항상 완전을 함축하는 것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본 시편에서는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목적과 원하시는 뜻을 우리 가운데 잘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왕국에 대한 위대한 시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본 시편을 선교의 시편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그들은 본 시편의 주제를 온 세상을 회개시키는 교회에 대한 어떤 후천년적인 해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선교적인 시편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죠. 사실상 교회는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으니까 이 시편 67편에서요. 그래서 저는 상징이나 비유를 제외하고는 시편에서 교회를 찾아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시편 45편에서 오빌의 구으로 꾸민 왕후 이렇게 묘사된 교회를 볼 수 있거든요. 이것은 이 땅을 통치하시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교회를 묘사한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본 67편에서의 이 내용은 좀 예언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현 시대를 넘어서 왕국의 시대를 바라보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에서 여러분은 새롭게 변화될 또 세계 곧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세계 그리고 모든 땅끝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세계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저주는 사라질 것이며 우리는 찬양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도 우리는 할렐루야의 이 합창을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적용과 해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지적이고 비유적인 요소를 과시하려고 많은 신학자들과 성경교사들이 성경 이해에 관한 아주 단순한 법칙을 망각하기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단순한 법칙이란 아래와 같은 겁니다. 모든 성경은 우리를 위한 것이지만 우리에게 행한 것은 아닙니다. 본 시편은 우리를 위한 것이지만 우리에게 향한 것은 또한 아니죠. 여기서는 선교에 대한 전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묻더군요. 어떻게 교회를 넘어서 바라보고 있는 시편에서 선교를 찾아볼 수 있습니까? 해석하기에 위대한 원리는요. 해석의 적용의 차이점을 지적해 주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해석은 하나의 틀처럼 정의를 내리는 것이거든요. 즉, 성경이 어떤 사실을 의미한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무 것인 뭐 마음대로 의미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무 것이나 말이에요. 그러나 적용이 있으면 비록 그 적용이 해석에 근거해야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융통성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설명을 드리겠는데 금강석도 실질적인 가치를 뭐랄까 지니려면 잘라서 다이아몬드를 잘라서 잘 다듬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한번 그 미국의 그 스미소니언 박물관을 이렇게 가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가보면 무엇보다도 호프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흥미있게 감상을 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우주 전시장은 그냥 지나치지만 누구나 이 다이아몬드는 보려고 멈추어 쓴다고들 그럽니다. 저는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나름대로의 뭐랄까요 좀 탐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단순하게 장난스럽게 또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다이아몬드가 누구누구의 손가락에 끼워줄 수 없다면 사실상 그것은 무가치한 것 아닌가요? 우리나라가 침략을 받거나 다른 어떤 끔찍한 일이 생겨서 그 다이아몬드를 담고 있는 상자가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다고 한다면 제 생각엔 좀 그러네요. 이제 미국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것도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혀 가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은 비극적인 운명을 가진 커다란 다이아몬드일 뿐입니다. 쓸모가 없어요. 그 다이아몬드를 깎아가지고 그 다이아몬드가 사람의 손에 맞추기도 하고 뭐 옷에 장식하는 장식 목걸이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진정한 가치를 짓는 것이지 그저 큰 것으로 있는 것은 진정한 가치가 뒤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바로 그겁니다. 성경도 마찬가지로 해석되어진다 하는 것이죠. 그냥 성경 이 자체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해되어질 때에 성경이 성경으로서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체험의 손가락에 그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반주로 만들어 끼워야 하듯 성경도 우리 가운데 잘 적용시키고 잘 해석하고 할 때에만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이 선교의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과 저를 위한 하나님의 선교와 관련된 몇 가지 위대한 원리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한번 이 시편들을 재해석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67편 1절인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이 구절은 삼위일체를 말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광야 여행을 준비시킬 때 주셨던 삼위일체의 축복을 가리킵니다. 요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에 있죠. 거기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이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의 일부 선생들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표현을 메시아로 가리키는 말로 썼단 말이죠. 그 메시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는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님이 삼중적인 축복을 우리 가운데 해주고 계시다 하는 거죠. 이러한 복의 결론은 민수기 6장 27절에 나오는 아래와 같은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것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러한 이론적 축복은 천년 왕국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2절로 가보실까요?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이스라엘이 실제로 그 땅에 들어오기 전에는 이 땅에 축복이 없었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오늘날처럼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들을 그 땅 위에 두실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은 이사야가 이사야서 49장 13절에서 말했던 사실을 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라고 그랬냐면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가 그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니라. 14절로 16절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를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기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에 관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실 그대로 정말 되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3절과 4절을 보세요.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하시며 땅 위에 열방을 치리하실 것임이니이다. 여러분 이것은 남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귀하고 아름다운 역사입니다. 한 절만 좀 더 보죠. 우리 5절 말씀.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이게 하나님의 목표가 여기에 잘 나타나고 있어요. 그 목표가 뭡니까? 그 땅으로 하여금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께만 관심을 갖게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에 분명히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러므로 얼마나 오랫동안입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렇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6절 보실까요? 땅이 그 소산을 내었도다.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저주와 저주가 이 땅에서 사라질 것이라는 거죠.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정말 구원받을 자를 주께서 부르시고 회복하시는 그 날이 우리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전체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저희는 소망하고 원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강해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시편 강해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줄기세포 연구기업 RNL바이오에서 온가족이 들을 수 있는 마이퍼스트 음반과 나침반 출판사 신간 나쁜 감정과 내적 갈등을 이기는 법을 제시한 해럴드 세일러 박사의 자신을 사랑하며 사는 법을 보내드립니다. 청취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febc.net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